해마다 여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와 홍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자연현상들입니다. 최근에는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마와 폭우만이 아니라 기상이변에 따른 예외적인 홍수도 생겨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끼칠 때가 많이 경험됩니다. 자연재해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생겨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상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생겨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때도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가 암살되고 이어진 일본의 선거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개헌지지 세력이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베가 사라졌으나 아베의 야욕은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진 예측 못할 국제정세가 동아시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청량케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서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재난인가 싶었던 일이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행운인가 싶었던 일이 재앙으로 돌변한 일들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 일을 방치하면 세상 역사란 선한 방향으로 진행돼 가기보다는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더 쉽습니다. 마치 시골의 집 마당에는 텃밭을 여름철에 며칠만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리하고 가다듬고 살펴야 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미국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 교수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1932년에 초판된 이 책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와 같은 교과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회가 너무나 큰 구조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고 그 문화 현상들이 너무나 비도덕적이어서 도덕적인 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 개탄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 노력하던 사람들까지도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어떤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회의와 자괴심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집단이나 특정 그룹들이 한 개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많이 범한다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비도덕적 사회의 집단적인 불의와 폭력을 용납하지 말아야 세상의 내일에 희망이 생긴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노력을 기울여 가더라도 세상의 타락과 폭력을 제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해결책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홍수 사건의 주역인 노아의 생애를 이런 차원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홀로 그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맞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의로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는 하는데 홍수 이전에 그의 특별한 이력과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삶을 산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영웅적인 활동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역사의 씨앗과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역사가 시작되었고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인간 현실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시던 시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여시면 1장에서 하나님은 웅장한 모습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피조세계를 예찬합니다. 하나님 만족해 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인 창세기 6장에 이르면 이 하나님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근심과 한탄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씀을 영어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슴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가슴 아파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의 시작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통일된 견해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썼던 셋의 계통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예들과 혼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그 딸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딸들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으며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한 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여성들의 미모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한 인간의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릇된 가치 기준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새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의 외형을 그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실 때에도 외형을 선택 기준으로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혈통이나 민족이나 국적이나 신분과 계층, 문화 등의 관계없이 오직 그의 중심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육체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실 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피림들은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노예화시켰던 세력들입니다. 13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득세하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가진 열등한 조건을 빌미로 그 이웃을 노예화하면 억압당하는 계층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폭력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지적하는 말씀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 이 문제를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오직 자기 감정과 욕망의 요구대로 이끌려 사는 당시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 부재의 인간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사시대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속적인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왕정제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는 신정체제의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가나안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그 원인을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 기준에 부합한 일인가를 검토해 보기 전에 그런 고민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만 살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 욕심의 충돌이 생기고 이해관계 갈등이 생겨나고 여기에 폭력과 타락이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각자 좋아하는 소신대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소신보다 더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엄중히 당부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좌명은 우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도 따라하지 말고 자기 고집도 너무 내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다가 사사시대는 몰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만 살기 원했고 이 생각이 각자의 욕망을 분출시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후에 너무나 즐거워하셨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한탄하시는 이유는 욕망과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는 인간의 변질과 부패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번성이란 인구수의 폭발적인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강성하여질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꽃을 피울 때에도 비록 고도의 문명 사회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변질되고 부패하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유는 문명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문명의 퇴락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변질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직면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밝혀주십니다.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13절 말씀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엄중히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내리신 타락한 인간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낡고 위험해지게 되면 집주인은 두 가지 방안을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고쳐서 수리하여 다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 등으로 불리는 건물의 문제된 부분을 고쳐서 재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고치는 것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재건축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매우 부패하셨다고 보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부패했다는 내용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서 고치고 수선해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고 허물어지고 썩은 것들을 모두 철거해야만 했는데 그 방법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라고 심게 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뽑아내고 파괴하시고 그걸 통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것에 목적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으시고 다시 건설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결정은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 사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장중하게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말씀의 전체 내용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나라들도 권력자도 부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징벌하시고 끌어내시고 청소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를 종결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새하늘 새 땅의 새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처음 것이다 없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낡고 병들고 썩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고 온전한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이 광경을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신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버리니 새것이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또는 내 개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없어져야 하고 낡고 병들고 구태에 물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면 하나님의 눈엔 얼마나 더 적나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말하기도 하고 개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개혁과 혁명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피의 역사가 역사를 얼룩지겠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기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합왕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정권을 장악했던 예후는 과거 역사와의 완전한 단절을 꾀하면서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 번에 처형합니다. 70명의 목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앞에 진열했습니다. 끔찍한 숙청이었고 살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평화와 번영이 오고 정의와 공평이 꽃피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전국은 혼미혼미를 거듭하였고 정치 문화는 더욱 거칠어져 피의 숙청이 계속 이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파괴할 수 있어도 다시 세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만큼 의롭거나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용하는 방법들마저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세상에 새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낡고 병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게 하신 다음 새하늘 새 땅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새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날마다 갱신과 변화로 이끌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새날을 주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루실 새 역사 만들기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이 되었던 그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9절에는 노아를 가리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부패한 세태에 물들지 않고 남아있었던 마지막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영웅적인 행적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극찬을 하지요 있지만 실제로 그는 그 시대에 외롭고 연약한 한 사람의 신앙인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거칠고 큰 소리로 시대를 향하여 질타했다거나 타락하고 부패한 이웃들을 격렬한 어조로 비난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홀로 그 시대에 믿음의 올바른 생각을 품고 기도하면서 자신과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조용히 노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노아가 줄기차게 감당했던 일은 매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는 마치 생각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하신 말씀에 토닥은 해석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묵묵히 준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고 번성하는 인류의 새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노아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에 교회로 몇 사람의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유학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나이든 사람 한 사람이 제게 와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목사님께서 서문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2005년에 제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 교회 인근에 베트남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살았는데 한두 사람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20, 30명이 됐습니다. 급히 교회에서 베트남 부서를 만들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6, 7년 정도 지속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후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뿔뿔이 다 흩어졌고 후에 대부분 베트남으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문한 제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젊은이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지금은 대전의 모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베트남 많은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 곳이나 개척했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 정식으로 베트남 교회의 목사로 시무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몇 사람의 선교사가 평생을 해도 다 못할 일들을 이들이 자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에 너무 반갑고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다 문득 한 분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이 베트남 청년들을 직격한 정성으로 섬기시던 권사님 한 분입니다. 대형마트의 판매 직원으로 일하시는 이 권사님은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청년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얼마나 출입을 많이 했던지 아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유명한 인사가 될 만큼 알려졌습니다. 그 한 분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의 돌봄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생각에 매우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눈물과 수고가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죄인되게 만들었는가 하면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시는 헌신 봉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몰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한 분, 조심스럽게 이웃에게 전도지 한 장 전하고 교회 소식을 알리시는 한 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계시는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이 희망이고 새 역사의 씨앗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었던 노아 한 사람의 순종과 묵묵한 헌신이 새 역사의 씨앗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말씀을 진행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씨앗들로 자리 잡아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